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 불명 상태로 풀려나 귀국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자신의 가족이 올림픽에 참석한 것이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물리적으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미국 대표단 단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손님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원비어 씨는 어제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한 정권이 자신의 아들을 대한 방식에 관한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그 같은 일을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 여러 탈북자들을 만난 원비어 씨는 아들의 실현 때문에 탈북자들에게 유대감을 느낀다며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원비어 씨는 올림픽 정신과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지 맥락에 비추어 북한의 행보를 봐야 한다며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올림픽에 진짜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수들은 올림픽 선수촌에서 다른 선수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진짜 참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는 정치적 성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김여정 당 중앙위원이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김특사를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성관 조국평화통일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김특사 등 북한 대표단은 이날 공연 관람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한국 방문을 모두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전용기편으로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성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은 내일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한국통일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에서 정보부 요원 4명이 동료 16명을 사살하고 도주해 탈레반 저항세력에 합류했다고 아프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례적인 내부 공격은 게리스크 지구의 아프간 정보부 연계시설에서 간밤에 발생했다고 보안 소식통들이 오늘 BOA에 말했습니다. 오마르 자와크 주정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확인하면서 내부 공격이 자행되는 동안 탈레반 정보부도 정보부 센터를 공격해 치열한 교전이 촉발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이며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와 시리아 남부의 무장 세력들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반응은 이스라엘이 어제 시리아 내 이란과 시리아 표적 12곳을 공격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 공습에 나섰다가 귀환하던 길에 시리아 대공포에 피격돼 추락하자 이스라엘이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겁니다. 백악관은 이란과 그 동맹국들은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영내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강력회의에서 이스라엘을 해치는 자들은 누구든지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집트군은 전국의 테러분자들과 범죄 단체들을 겨냥해 지난주 착수한 대규모 반테러 작전에서 16명의 무장세력을 사살하고 30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타메르 엘리파이 이집트군 대변인은 이번 작전에서 차량과 무기고 통신센터, 불법 아편 재배 지역이 표적이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이집트군은 텔레비전 방송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군과 경찰이 모두 이번 작전에 동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레드 제라드 선수가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미국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올해 17살의 제라드 선수는 이날 열린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 스타일 경기에서 87.16점을 받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캐나다의 막스 페레 선수와 마크 맥모리스 선수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남북한 선수들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공동 입장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악수를 거부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건군절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촌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막식에는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 입장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기서 공동 입장하는 장면 소리로 잠깐 들어보시죠.
코리아 일어났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이후 올림픽 사상 네 번째 국제대회 통산 열 번째 공동 입장에 코리아.
지금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마치 올림픽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남북한 선수단이 입장할 때 누가 깃발을 들었는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예, 이번에 공동 입장은 그 한국의 그 봅슬레이 간판 선수죠. 원윤종 선수, 남자 선수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 한국 팀과 단일 팀을 이뤄서 출전하는 여자 아이스하키의 황충금 선수, 이 두 선수가 한반도기를 같이 사이좋게 들고 네. 이 한국은 개최국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입장을 했는데요. 네네. 두 선수가 한국 선수들 그리고 선수단 관계자들과 함께 맨 마지막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앞서서 얘기를 소리를 들으셨지만 이 올림픽 사상으로는 네 번째 남북한이 공동 입장을 하는 것이었고요. 또 국제대회 전체로 보면은 열 번째 공동 입장하는 것이었는데요.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올림픽 사상 네 번째로 남북한 선수가 한반도 길을 들고 공동 입장할 때 관중석에 있었던 한국 응원단 그리고 북한 응원단이 일제히 일어서서 환호했고요. 또 기분석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 참석을 위해서 북한에서 방문한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죠.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네. 그 두 사람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그 방영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평창올림픽 성화는 누가 밝혔는지 이 점도 궁금한데요. 최원기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올림픽에는 그 경기 기간 중 그 전통에 따라서 그 그리스에서 채화된 그 성화가 올림픽 기간 중 내내 그 불을 밝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관심사는 말씀하신 대로 누가 과연 그 개회식에서 성화를 밝히는 그 최종 주자가 되느냐 이것이 그 큰 관심사인데요. 네. 이번 평창 올림픽 그 최종 성화 주자는 그 한국의 유명한 그 피겨 선수죠. 김연아였습니다. 네. 김연아는 한국에서는 그 피겨 여왕 이런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9일 오후 그 8시 그 평창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그 개막식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이날 김연아는 그 앞 선수로부터 성화를 전달받아서 바로 뭐 불을 붙인 게 아니라 멋진 그 피겨 스케이팅을 그 하고 그런 다음에 성화에 불을 밝혀서 큰 그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김연아는 한국에서 그 겨울 스포츠를 대표하는 가장 그 유명한 인물입니다. 2010년 그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또 2014년 그 러시아 소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고 아주 유명한 스타다 이런 인물이고요. 또 앞서서 그 지난해 11월 그 유엔에서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그 모든 그 적대행위를 중단하자 이런 그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당시 김연아가 그 특별 연설로 그 유엔 총회 그 연설에 나와서 평창 올림픽에 그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 입장하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연아 선수의 그 소원대로 그 이번에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 입장이 돼서 아주 큰 다시 한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최원기 기자 혹시 이 올림픽 개막과 관련해서 뭐 느낌이 있으면 한번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이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그렇게 그 하계올림픽 또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연달아 또 이렇게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특히 이번 올림픽은 단순히 그 스포츠 행사뿐만이 아니라 북한 핵위기가 굉장히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렸기 때문에요. 이것이 과연 진짜로 북한 핵위기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냥 그 4년마다 열리는 스포츠 행사로 끝나서 다시 또 이것이 끝나면은 그 같은 핵위기 긴장 상태로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야말로 국제적인 그 스포츠 행사와 또 기존의 그 정치적인 흐름이 엇갈린 이런 상당히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그 스포츠 행사보다는 상당히 더 국제적인 눈길을 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평창 동계 올림픽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앞서 열린 리셉션, 즉 환영식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9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평창올림픽에 온 미국, 일본, 북한 등 각국 정상과 외빈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 잠깐 들어보실까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선수들을 응원하며 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대표 단장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죠. 이 행사장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악수를 하지 않고 중간에 퇴장을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사실 그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북한 측 그 상임위원장의 그 조우 또는 접촉이 관심을 끌었던 것은
네.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그 선수들의 말하자면 경기 자체도 그렇지만 미국과 북한이 어떤 만남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네.
이것이 상당히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첫 번째로 함께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뭔가 그 수인사를 나누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좀 그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그 행사 자체 이제 그 6시부터 정상들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하는 그런 만찬이 시작되고 바로 그 전에 이제 그 옆방에서 리시빙을 하는 말하자면 네. 각국 정상들을 환영하면서 사진을 찍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네.
이 행사에 펜스 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들어가서 리셉션장으로 들어가서 인사말을 했고요. 인사말을 하고 나왔더니 그 자리에 그 펜스 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같이 세 사람이 사진을 찍었고요.
네.
그리고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를 안내해서 리셉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 리셉션장의 헤드 테이블에는 그 아베 총리도 그렇고 또 펜스 부통령도 그렇고 같이 자리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네.
그 헤드 테이블에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같이 앉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펜스 부통령은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참석한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만 악수를 하고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과는 악수를 하지 않고 바로 나갔습니다.
네.
다른 일정이 있었다라는 게 청와대 그 설명이지만 그 헤드 테이블에는 분명히 펜스 부통령과 펜스 부통령 부인의 자리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걸로 일단은 그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첫 조우라고 할까요?
네.
이거는 악수부터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것이 바로 미북 간의 그 만남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와대는 펜스 부통령이 미국 선수단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간다 이렇게 알렸다는데요. 이것이 설득력이 있나요?
네, 이날 그 오후 6시부터 그 행사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요. 리셉션 이제 영접 행사죠.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펜스 부통령이 이날 나타나긴 했는데 지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늦게 나타났고요. 또 5분 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늦게 나타나서 사진도 찍고 문재인 대통령은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5분 만에 이날 그 행사장을 그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한국 언론으로부터 이것이 그 외교적 결례 아니냐. 대통령이 그 초청하는 영접행사에 늦게 온 데다가 이렇게 5분 만에 후딱 나가는 법이 어딨냐 이런 그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청와대 그 대변인이 이것은 그 펜스 부통령이 사전에 이런 행사가 있던 그런 것을 알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저녁 그 미국 선수들하고 저녁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가겠다 이런 것을 알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논란은 그렇게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예요. 문제 핵심은 이것이 그야말로 그 같은 그 외부 사전 약속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냐 이제 이것인데요. 암만 해도 그 얘기는 그 의도적인 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날 그 행사장 그 좌석 배치를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12명을 그 헤드테이블에 배치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가운데 앉고요. 그 옆에 그 독일 대통령 배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한정, 그리고 펜스 미 부통령 내외,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리고 IOC 위원장, IOC 위원장의 부인 이렇게 12명이 배치돼 있었고요. 펜스 부통령 내외는 유엔 사무총장을 가운데 끼고 두 사람 옆에 앉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부터 여러 번 고지했던 행사고 또 아베 총리와 이날 같이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것이 아마 의도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도됐으면 아마 자리에 앉게 되면 김영남 가령 상임위원장하고 바로 두 사람 건너서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가령 두 분이 틀림없이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를 피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어떤 불쾌한 감정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같은 좋아하는 상황을 피해버린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네, 일본 총리도 행사장에 늦게 나타났다고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베 총리도 먼저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베 총리는 펜스 부통령은 먼저 나갔지만 먼저 나가지 않고 앉아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그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요. 아베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네.
정상회담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위안부 문제 그리고 네. 북한과의 대화 문제를 놓고 열띤 말하자면 논쟁을 벌였다고 그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베 총리가 지난해 한국의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루어졌던 위안부 관련 합의를 한국 정부가 이행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감정 그리고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상당히 열띤 말하자면 공방이 오갔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베 총리는 말하자면 미소 외교에 넘어가선 안 된다 북한에
네.
이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경계를 나타내면서 압박을 강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남북 대화를 이 올림픽을 계기로 잘 이끌어가고 그걸 이어서 미북 간의 핵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 펜스 부통령의 행보 계속해서 이제 관심의 대상인데 앞서서 평택에 있는 한국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북한의 공격을 받은 천안함 기념관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8일 그 한국에 도착해서 그 한국 청와대를 예방을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요. 여기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펜스 부통령이 한미 간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대북 압박을 강하게 북한을 압박을 해서 핵 문제 해결하자 이런 대원칙에 이제 합의를 하고요. 이어서 그 9일 날 방한 이틀째인 9일 그 평택에 있는 한국 해군 그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함대는 그 서해 교전 또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그 침몰된 아, 그 천안함 이런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그 탈북자들을 만났고 또 한국 해군 그 관계자로부터 그 여러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아마 그 펜스 부통령이 아, 한국에 가기 전에 그 밝힌 게 있습니다. 본인의 아, 그 한국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아,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는 미국 선수들 격려하는 것 외에도 아, 북한의 인권 문제를 내가 알리겠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그 평창 올림픽을 이용해서 그 일종의 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해서 그 아, 이것을 평창 올림픽에 그걸 가리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차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같은 그 당초의 목표를 그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같은 행사로 탈북자들을 만나고 또 서해 그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하고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탈북자 지금 얘기 나왔는데요.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이제 천안함 기념관 그다음에 또 탈북자 만나는 이런 행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펜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 중에 자신이 누구를 만나든 간에 메시지는 똑같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기회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네.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는 최대 압박과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자신의 유일한 말하자면 북한과 관련한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네.
이 펜스 부통령은 사실 미국 내에서도 펜스 부통령뿐만 아니라 이런 강경파와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의 또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는 그런 온건파들이 사실 의견이 좀 상치되는 부분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펜스 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 행정부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역시 이번에 북한의 인권 문제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감옥 국가다.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가둬놓고 고문하는 그런 국가다라는 메시지를 간언곳마다 전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강한 수위의 대북 발언이었다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각국 정상들과의 리셉션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소식 알아보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 부장이 전용기를 타고 왔군요.
그렇습니다. 9일 날 그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김여정 등 그 북한 그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그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날 그 비행기에 탄 사람은 그 북한의 그 국가수반이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그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 그리고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그리고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 이렇게 고위급 대표단 여러 명이 탔고요. 이 밖에도 그 지원성원이라고 해서 아마 실무자 대외 대남 담당을 하는 실무자로 보이는데 16명 또 기자들 이렇게 타서 9일 그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 북한 언론이 이 비행기에 대해서 그 참매 2호다 이렇게 그 배쳤습니다. 그래서 평양 국제 비행장을 그 12시 30분에 떠나서 이륙해서 서해를 돌아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한국 언론을 보면 이것이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타고 다니던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렇게 고위급 대표단을 이번 올림픽에 보내고 이 밖에도 예술단 또 선수단 또 응원단 이런 것을 수백 명 보낸 걸로 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을 아, 자신들의 그 아, 남북관계 개선 또 자신들의 어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지 않나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 1948년 남북 분단 이후에 남한을 방문한 북한의 최고위급, 이 지책상으로는 일단 최고위급 인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 남북 관계를 돌아보면 김영남, 뭐 명목상이긴 하지만 네. 아, 그 국가 원수, 국가 수반 아닙니까?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아,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해서 정상회담을 해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한 북한 고위 관리 중에 이 김영남 상임위원장보다 더 높은 직책은 아직 없었습니다.
네.
아,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 올림픽을 계기로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하는 등 해서
네.
상당히 많은 아, 국가 원수들이 아, 방문을 했지만 장관급 인사가 공항에서 영접한 경우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유일합니다.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인천공항에 전용기편으로 도착하는 자리에는 한국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직접 영접을 나가서 반기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이 언론들은 김영남 상임위원장 물론 이제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요. 또 이보다 못지않게 백두혈통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여정을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여정 파견이 왜 중요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아시겠지만 김여정은 그 북한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는 백두혈통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에서 그 북한 최고 지도자의 직계, 이른바 백두혈통이 그 남한에 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관측통들은 얘기를 하기로는 김영남 위원장이 물론 그 대외적인 국가 수반이니까 직급은 높지만 실제 파워, 권력, 실제 지휘관은 김여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북한은 그 1인 통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2인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다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 앞에서는 뭐 똑같은 위치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같은 그 북한 그 체제에서 유일하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얘기하고 얘기를 듣는 이런 사람이 김여정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 김여정 그 노동당 제1부장이 내려온 것은 아마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내려온 것보다 더 비중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일종의 김여정을 보낸 것은 자신의 대리인, 본인이 직접 올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대리인을 남한에 지금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여정이 서울에 온 것은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일종의 예비적인 정상회담의 성격이 있지 않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김여정이 실질적인 고위급 대표단의 지휘자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고위급 대표단 단장은 물론 잘 아시는 대로 김영남 상임위원장인데요.
네.
그러나 북한 측 대표단에서 고위급 대표단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정권의 실세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김현정 제1부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제1부부장에 대한 경호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에 대한 경호보다도 훨씬 더 삼엄하게 밀착 경호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에 비해서 역시 같이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내려온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나 리선건 조평통위원장은 사실 멀리 떨어져서 경호 자체가 한산했고요.
네.
전혀 주목을 못 받는
네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한국의 어떤 전문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을 한국의 박근혜 정부에서 실세로 말하자면 역할을 했던 문고리 권력
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 문고리도 3명, 10명이 아니라 유일한 문고리 권력이다.
네.
그리고 또 미국으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와 같은
네.
그런 역할이면서도 동시에 대통령 비서실장
네.
이런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서 말하자면 직원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가장 가깝게 말하자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혈육안입니까?
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아주 의좋은 남매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말하자면 전권을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세다라는 의미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남북대화가 미북대화로 연결돼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 북측 대표단과 만나고 또 여러 다른 나라 대표들을 만날 때 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그 평소의 소신이 많이 전달이 됐습니까? 강조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번 개막식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단하게 대화였습니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말하자면 정착 이런 것이었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지금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정세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것을 통해서 오랫동안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이 남북 간의 대화 그리고 관계 개선이 미북 간의 실질적인 핵 대화로 연결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었고요. 이런 맥락에서 아마도 이 시점에 이제 저희가 방송이 이뤄질 때는 이미 문 대통령이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도 다 이미 만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틀림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나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결국 이번 김여정,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지금의 이런 기류가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남북관계에서의 어떤 획기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김여정과 함께 온 인원이 16명인데요.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의 방남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 간의 이 고위 당국자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자리가 무슨 남북 간의 회담을 하는 뭐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고위급 그 대표 또 응원단 예술단을 보내서 축하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하는 이런 자리긴 한데요. 흥미로운 거는 지금 그 이번 그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그 남북 간에 고위 당국자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북한 그 북한이 파견한 그 고위급 대표단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남 상임위원장 또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외에도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 북한에서 아주 대남 담당을 전담하는 그 관리죠. 그리고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희당 부위원장 외에도 지원인력 1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단이 있는데요. 지원인력 16명 저희가 명단은 모릅니다만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여기에 아마 틀림없이 북한의 대남 또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상당히 비중 있는 실무자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청와대 통일부 쪽에서 틀림없이 그 접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현안을 논의할 거다. 또 아까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북 대화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고 그러는데
네.
한국 정부도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핵 문제를 둘러싼 그 미북 교착 상태를 타개할 모종의 방안을 북측에 제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특히 그 방안 중에 그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지금 현재 그 북한에는 그 미국인 그 저 목사를 포함해서 3명이 억류돼 있는데요.
네.
이 같은 미북 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북한이 먼저 이런 그 억류된 3명을 풀어주고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고 또 한국도 미국을 설득을 해서 어떻게 대화를 이루려는 이런 일련의 방안을 한국 측이 제시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펜스 부통령이 리셉션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소통 접촉할 기회가 또 앞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올림픽에서 펜스 부통령이 이제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에 그 미국과 북한 측의 고위급 대표단이 조우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일부러 그 시간을 내서 만나기로 하면은 만나게 되겠지만은 그 가능성이 별로 크지는 않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정상들을 위한 그 리셉션 저녁 만찬에서도 사실 그 불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잠시 5분 동안 머물면서 그 헤드 테이블에 앉지 않고 또 다른 정상과는 다 악수를 나눴지만 김영남 상임위원장과는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펜스 부통령이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악수를 피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미북 간의 말하자면 접촉과 그 회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북한의 열병식이 한국의 평창올림픽을 겨냥한 일종의 대남 도발이다.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의 그 건군절 열병식이죠. 이것이 그 한국의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하루 앞둔 2월 8일 열려서 사전에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그 말씀하신 대로 평창올림픽의 일종의 도발 아니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도 가급적이면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중국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북한이 당초 예정대로 그 열병식을 열긴 열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 그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11시 반부터 그 열병식을 가졌는데요. 또 열병식을 갖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만일 그 침략자들이 그 자주권을 0.001mm로 그 침해할 경우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몇 가지 점에서 이것은 그 당초 그 우려됐던 굉장히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열병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그 무기가 등장하긴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신형 전략 무기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열병식을 생중계 그대로 그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실시간으로 방영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그 열병식의 그 시간 몇 시간을 했냐 이것도 과거보다는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한이 열병식은 하긴 하되 이것을 불필요하게 한국, 미국을 자극하려는 이런 것을 좀 의식을 해서 좀 일종의 수위 조절을 한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가 궁금합니다. 한번 좀 전망을 해볼까요?
예, 그 사실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 양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남북 관계는 이미 이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군사회담 개최 아닙니까?
네.
사실 남북 간에 올해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 한 달여 남짓 동안 전개되어온 상황을 보면 정말로 숨가쁘게 상황이 진전되어 왔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위급 회담부터 북한의 올림픽 참가 그리고 고위급 인사들의 그 말하자면 방문 또 선수들의 말하자면 마식령 스키장 서울에서의 공연 그리고 이런 것들 결국은 개회식에 이르기까지 참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상황이 전개되어 왔는데요. 이렇게 볼 때 그 올림픽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어느 정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의 서울 방문으로 또 그 문재인 대통령 면담 등으로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됐을 거고요. 남북 간에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말하자면 최고위급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좀 성급하긴 하지만, 그 미국의 CNN 방송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월 15일에 광복절이죠.
네.
그 평양을 방문해 주도록 아마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이제 큰 변수가 없다면 어느 정도 그 관계 개선의 조짐은 충분히 있는데요. 그러나 이 남북 관계는 틀림없이 북한의 핵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의 진전도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다시피 그 미북 간의 핵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 또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도 그렇게 쉬운 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북한은 현 시점에서 이미 80일 가까이 그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보이기 전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한자리에 마주 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는 바로 그동안 연기됐던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북한 간에 말하자면 대치기류가 다시 시작되면서
네.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올림픽 이전과 마찬가지인 상태로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남북한 선수들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회식에 공동 입장했다는 소식과 함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악수를 거부했다는 내용 또 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정세 등을 전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의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서 겨울철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미국이 역대 동계올림픽 대회를 통틀어서 최대 규모 선수단을 파견하고 북한 선수들도 참가하면서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울 전망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오는 25일까지 하나된 열정이라는 구호 아래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 등지 12개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지난 9일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요. 스피드, 피겨스케이팅 같은 빙상 경기, 그리고 스키 등을 아우르는 설상 경기, 또 썰매를 타고 속도를 겨루는 슬라이딩 경기들을 포함한 15개 종목, 102개 세부 경기가 펼쳐집니다. 메달은 모두 306개가 걸려있는데요. 역대 최대 참가국을 기록했던 4년 전 러시아 소치 대회에 88개 나라보다 많은 92개 나라 선수 2,900여 명이 강원도 일원에 모였습니다. 겨울 스포츠 강국인 러시아 선수들은 불법 약물 파동 때문에 나라를 대표하지 못하고 약물과 무관한 선수들에 한해 개인 자격으로만 참가합니다. 평창올림픽에 가장 많은 선수를 파견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모두 242명의 선수가 97개 세부 경기에 참가하는데요. 미국 팀은 이번 대회 참가국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뿐 아니라 역대 겨울철 올림픽에 참가했던 어느 나라 선수보다도 많은 인원이라고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남성 135명, 여성 107명으로 이 성비도 비교적 고르게 구성됐고요. 인종적으로도 역대 미국 겨울올림픽 선수단 중에 가장 다양해서요. 아시아계 11명과 아프리카계 10명이 포함됐습니다. 앨런 애슐리 미국 올림픽 대표단장은 각 분야에서 미국 최고 선수로서 오랜 기간 노력해온 선수들이 다시 한번 강인함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이번 대회 종합 우승을 향한 열망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역대 겨울철 올림픽에서 총 96개 금메달을 보유한 미국은 이번 대회에서 100번째 금메달을 노립니다. 아울러 현재 282개인 금, 은, 동메달 합계가 300개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평창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이 가장 기대하는 선수는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네이선 첸과 여자 스키의 린지 보온입니다. 겨울올림픽의 꽃이라는 피겨스케이팅 가운데 남자 개인 종목에서 첸은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첸의 경쟁자로는 지난 2014년 소치 대회에서 남자 개인 금메달을 딴 일본의 한유 유즈루가 꼽힙니다.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이기도 한 여자 스키의 린지 보온은 지난 2010년 밴쿠버 올림픽 활강 종목에서 우승한 뒤에 미국 겨울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2014년 소치 대회 직전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올림픽 출전이 불발되고 선수 생명의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해서 지난주 독일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 활강 월드컵에서 연달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알파인스키 여자부 최다인 통산 81승 기록을 세웠는데요.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는 알파인스키 활강은 여름철 올림픽의 육상 100m 경기와 비교할 만한 박진감 넘치는 종목이라서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세계적인 관심이 본과 경쟁자들에게 쏠릴 예정입니다. 본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군인입니다. 미국의 올림픽 주관방송사인 NBC 인터뷰에서 본은 할아버지가 싸우던 곳이 정선 알파인스키 경기장 인근이라고 들었다면서 금메달을 따서 할아버지의 영전에 바치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 34살인 본의 최대 경쟁자로는 본의 활약을 보면서 스키를 배운 미국의 22살 미케일라 시프린이 꼽힙니다. 미국 대표단 가운데 또 한 명 주목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자 스노보드에 나서는 17살 클로이 김인데요.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최근 공식 인터넷 사회연결망 계정에 클로이 김의 훈련 모습을 연이어 올리면서 높은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클로이 김은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반원형 파이프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기술을 겨루는 프리스타일 하프 파이프 부문에서 어린 나이지만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6년 US 그랑프리에서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2연속 3바퀴 회전에 성공하면서 100점 만점을 받았는데요. 나이 제한 때문에 2014년 소치 올림픽에 나가지 못했던 클로이 김은 부모의 나라 한국에서 첫 올림픽에 출전하는 동시에 금메달까지 거머쥘 태세입니다. 평창올림픽 개최국 한국은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쇼트트랙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 단일팀을 구성한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도 주목되는데요.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은 5개 세부 종목에 나섭니다. 먼저 하키 단일팀에 북한 선수 12명이 한국 선수 23명에 합류했고요.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자력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고도 출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출전권을 일본에 넘겼던 렴대옥, 김주식조도 국제올림픽위원회 결정으로 이번 대회에 나섰습니다. 또 쇼트트랙에선 남자 1500m의 정광범과 500m의 최은성이 와일드카드 특별 출전권을 받았고요.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서는 한춘경, 박일철 두 남자 선수와 여자부의 리영금이 와일드카드를 얻었습니다. 또 알파인 스키에서 최명광, 강성일, 김연향 등 3명이 출전합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크로스컨트리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에 북한 선수 3명이 나선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크로스컨트리란 통과하다, 질러가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크로스에 지역이라는 뜻의 컨트리를 더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 빠른 시간 안에 정해진 지역을 통과해서 순위를 겨루는 종목인데요. 스키를 타고 곳곳에 오르막과 내리막, 평지를 꾸준히 달려야 되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여름철 올림픽의 마라톤에 비견되는 종목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한국에서 막을 올린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살펴봤고요. 크로스컨트리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는데요. 승리를 갈구하는 각국 올림픽 대표 선수들의 마음을 담은 듯한 곡 우리는 챔피언이다, We are the champions, 퀸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I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My bows and my curtain calls. You brought me fame and fortune and everything that goes with it. I thank you all, but it's been no bed of roses.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난 9일 한국을 방문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 북한 대표단을 태운 전용기는 이날 밤 10시 24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은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 내외와 함께 서울에서 열린 북한예술단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게 이번 만남에서 비롯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자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문 대통령 내외에게 꼭 평양에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성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은 내일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한국통일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나 귀국 직후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자신의 가족이 올림픽에 참석한 것이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물리적으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미국 대표단 단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손님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원비어 씨는 어제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 여러 탈북자들을 만난 원비어 씨는 아들의 시련 때문에 탈북자들에게 유대감을 느낀다며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원비어 씨는 올림픽 정신과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의 맥락에 비추어 북한의 행보를 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올림픽에 진짜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수들은 올림픽 선수촌에서 다른 선수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진짜 참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는 정치적 성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근처에서 71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했다고 러시아 국영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긴급 구조대를 인용해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항로 추적 인터넷 웹사이트인 플라이트 레이더 24는 사고 여객기가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이륙한 지 몇 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사라토프 항공사가 운항하는 안토노프 148 여객기는 모스크바에서 동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아르구노보 인근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질 당시 모스크바 제2공항인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오르스크시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6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에서 정보부 요원 4명이 동료 16명을 사살하고 도주해 탈레반 저항세력에 합류했다고 아프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례적인 내부 공격은 게리스크 지구의 아프간 정보부 연계시설에서 간밤에 발생했다고 보안 소식통들이 오늘 BOA에 말했습니다. 오마르 자와크 주정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확인하면서 내부 공격이 자행되는 동안 탈레반도 정보부 센터를 공격해 치열한 교전이 촉발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와크 대변인은 양측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이며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와 시리아 남부의 무장 세력들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반응은 이스라엘이 어제 시리아 내 이란과 시리아 표적 12곳을 공격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 공습에 나섰다가 귀환하던 길에 시리아 대공포에 피격돼 추락하자 이스라엘이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겁니다. 백악관은 이란과 그 동맹국들은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영내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강력회의에서 이스라엘을 해치는 자들은 누구든지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레드 제라드 선수가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미국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올해 17살의 제라드 선수는 이날 열린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스타일 경기에서 87.16점을 받아 우승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스벤 크라머르 선수는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 경기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